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핵심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외적으로 정말 중요한 소식 네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충격적인 참사 시뮬레이션 결과부터 헌정사상 초유의 재판 마무리 소식, 그리고 글로벌 기술 패권의 지각 변동과 중동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까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12.29 참사 당시 현장에 있던 그 콘크리트 둔덕 하나만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네.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구조물 하나 때문에 그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믿기지가 않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사의 원인을 두고 그냥 혼란스러운 군중의 움직임,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변수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이었죠.
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그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군중이 아니라 명백한 구조적 결함이었다는 거죠.
구조적 결함이요?
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아주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화살이 현장 시민이 아니라 불법 구조물을 방치한 관할 지자체, 행정 당국으로 향하게 된 거죠.
아,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구체적으로 그 콘크리트 둔덕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건가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구조물이 보행 흐름을 아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해요. 강물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거대한 인파라는 흐름이 가다가 갑자기 댐을 만난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댐을 만났다.
네. 결국 특정 지점에 엄청난 압력, 그러니까 압착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집중되도록 만든 겁니다. 이건 도시계획이나 도로관리 시스템 같은 정말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아, 결국 그 구조물이 병목 현상을 극도로 심화시켰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분석은 앞으로 유사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 단순히 군중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공간의 안전성 자체를 전수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국토위에서도 이 문건을 인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늦었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재판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 만에 오늘 내란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네.
특검이 최고형인 사형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검은 윤전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게 통치혐의였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고요. 오늘 법정에서는 이 치열한 법리 다툼의 마지막 공방이 펼쳐질 겁니다.
와, 사형, 구형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정말 엄청난데요. 특검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 뭘까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특검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 그리고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한 뭐랄까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재판이 끝나면 바로 선고가 나오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검찰의 최종 의견하고 구형량이 발표되는 결심 공판이고요. 1심 선고는 아마 2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서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역사적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의 요건,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네, 아니었죠.
그리고 국회 해산 시도나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는데도 즉시 해제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통치행위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적인 위법 요소들입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실리콘밸리로 가보겠습니다. 구글이 7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2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한동안 챗GPT에 밀리는 듯하더니 이거 거인의 반격이 시작된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시가총액 변화가 단순히 기술력의 우위를 넘어서 자본시장이 구글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구글의 미래요?
네. 구글이 가진 그 막대한 데이터 그리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하는 능력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죠.
구글의 어떤 점이 시장의 확신을 얻은 걸까요?
제미나이, 그러니까 제미나이 같은 통합 AI 모델의 성과가 주요했습니다. 이제 AI 시장은요, 신기함을 보여주는 단계를 지나서 실질적 수익과 생태계 장악력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으로 전환됐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의 저력이 빛을 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제 챗GPT의 시대는 저무는 걸까요?
끝이 아니라 이제 막 본 게임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죠. 아마 2026년이 구글이 오픈 AI와의 격차를 좁히거나 어쩌면 추월하는 분수령이 될 겁니다.
분수령이요?
네. 한 논평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픈 AI가 아주 뛰어난 신생 스타트업이라면 구글은 검색,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수십 년간 데이터를 쌓아온 그야말로 기초 체력이 월등한 거인이라는 거죠. 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글의 AI 발전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이번 시위는 이란 정권 창건 이래 가장 심각한 내부적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내부 부패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 그리고 고강도 사회 통제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겁니다.
단순히 경제 문제에서 시작한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신권 통치라는 체제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시위대하고 보안군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대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하면서 군중은 종교 지도자 체제 반대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정 진압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규모 인명 피해와 함께 정권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비참한 최후를 맞거나 러시아로 망명해야 하는 그런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렸다는 관측까지 나오던데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 시위의 향방은 중동 정세 정체를 뒤흔들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 중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강경 진압 시에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참사의 원인을 파헤치는 과학적 분석부터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꿀 재판, 기술 패권의 미래, 그리고 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민중의 함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른 네 가지 이야기가 서로 다른 분야의 소식처럼 보이지만 가만 보면 책임과 권력의 이동이라는 공통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력의 이동이요?
네. 구조적 결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 헌법을 파괴한 권력에 대한 사법적 책임, 기술시장의 권력 이동, 그리고 억압적인 권력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결국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힘의 균형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란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쌓이고 쌓인 대중의 불만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변화의 힘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이건 비단 이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